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다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으니 제사장 나라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성경을 따라 한 길을 걸으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바울은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굳게 믿어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을 붙잡지 않아서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며 바울이 많이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어떤 도시에 가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한 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지금 이렇게 뒤처져 있고 우리만 이렇게 교회에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마음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온전하게 깨달아서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은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맞춰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다르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지금 사라졌으니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괜찮아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좋게 보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향한 내 의가 발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충분히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종종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주고 그분의 믿음이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잘해서 내가 교회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을 11절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인데 본문에 기록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가지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그 가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원래의 가지들이죠.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고 꺾인 가지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참 감람나무에 다른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덜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죠. 이들이 바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혹시나 원가지가 부러진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믿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지만 이 비유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를 닦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뉴스 앵커였다가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께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메타 릴리전이다. 종교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알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준엄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분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지금 이방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시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하신 요청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 주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자하신 분만 아니라 또한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준엄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겠다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준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 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편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인자하고 누구에게는 준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인자하시고 준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22절 말씀에서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지금 선택한 유대인들에게도 처음에는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온전한 준엄하심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이방인들, 너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분의 준엄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며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난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도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자신을 귀하게 대해주며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었던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 대한 마음이에요. 로마서 9장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그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는데 굳이 내가 그 동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니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동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기에 이 땅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분의 전 준엄하심을 알며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인자 준엄을 선포하며 오직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자신의 동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그 표현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